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7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두 나라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격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100% 지지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협정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과 가진 첫 정상회담입니다. 국정 혼란으로 세네갈에 피신해 있던 감비아의 아다마 베로 신임 대통령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로는 대선에서 패배한 야흐야 자메 전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지난주 세네갈의 수도 다카로 피신한 뒤 지난 21일 적도 기니로 망명했었습니다.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병력의 엄중한 경호를 받으며 26일 오후 감비아 수도 반줄 국제공항에 도착한 베로 대통령은 수만 명의 시민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로가 흰색 차를 타고 반줄 시내를 행진하자 그의 지지자들은 택시와 승합차, 버스를 타고 환호를 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따라다녔습니다. 22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자메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 패배에 불복하면서 감비아에서는 한 달여간의 전국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베로는 지난주 세네갈 주재 감비아 대사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열었고 자메 전 대통령이 21일 정권 이양을 선언하고 기니로 망명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이스라엘은 이란 정부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서방 내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가장 큰 위험은 이란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은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시대가 이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이란의 야심과 핵 합의의 위험성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4분기에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기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반영된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경제는 2015년에 2.6% 성장한 바 있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의 경제 분석가 거스 파우처는 미국 경제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PNC는 미국 경제가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스 대법원이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터키 군인들을 송환하라는 터키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터키군 소령 2명과 대위 4명, 부사관 2명 등 총 8명은 지난 7월 16일 터키 군부의 쿠데타 모의가 실패한 다음 날 군용 헬리콥터를 몰고 그리스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스 대법원은 쿠데타 시도에 대한 터키 정부의 광범위한 탄압을 고려할 때 이들 군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송환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노동성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0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노동자는 34만 4천 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고 베트남인이 17만 2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은 미국 정부가 대북 수혜 지원금으로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 산하 국제기구에 북한 국적자 3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출신 직원은 5,200여 명, 한국은 36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의지와 공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0.5에서 3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당시 함께 활동했던 빨치산 세력을 숙청 중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빨치산 세력들이 누구보다도 권력투쟁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치산 세력을 숙청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행사에 참석한 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 27일 밝혔습니다. 이 민간위원에 따르면 태전 공사는 북한의 중요 권력기관에 빨치산 세대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빨치산 세력들을 권력 내부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빨치산 세대들이 누구보다 권력투쟁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엘리트층을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의 이 같은 발언은 빨치산 3, 4세대들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고 북한 사회에서 빨치산 가문은 친인척이 탈북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특권층이라는 통념과 배치돼 주목됩니다. 대전공사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빨치산 출신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를 2015년 이후 모두 해임했다고 말했다고 한국의 중앙일보가 지난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승승장구하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삼형제가 지금은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형제 가운데 오일훈과 오일수는 각각 통일전선부와 무역성에서 근무했으며 63살로 알려진 오일정은 군 최고위직 중 하나인 노동당 군사부장까지 지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빨치산의 상징으로 불리는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은 1933년부터 김일성 주석과 빨치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5년 사망할 때까지 19년간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의 산 증인인 빨치산 2세들 앞에서 스스로를 백두혈통이라 강조하기엔 중압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1교포 출신 어머니 고용희의 성분도 그렇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경계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김일성을 만나지 못했을 만큼 사실 빨치산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아들이 김정일이라고 하면 태령에는 바로 2세가 되고 오진우도 바로 자식들이 2세가 되는데 김정은 3세가 되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옥지잖아요. 그 빨치산 2세들이 아무래도 지금 점점 자리를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 속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마 가차없이 쳐버리지 않았을까.
한국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2017 북한 임명록에 따르면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중 한 명인 오일정은 지난 2015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의 8.10 군부대 현지 지도 당시 수행한 게 마지막 행적입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셋째 며느리인 전영란 정성제약공장 지배인도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과 엘리트층을 분리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북한 지배층이 통일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할 기회가 있다고 믿을 때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신인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직 미 당국자들은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매티스 장관이 처음 방문할 나라로 한국을 택한 것을 미한 동맹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at should reassure everyone over that these alliances, particularly the ROC-US alliances forged in blood.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5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혈맹 관계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특히 이번 방문이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 모두 북한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도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북한의 도발 중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It's important to send a strong message, I believe, to North Korea to curtail the provocations.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 일본 동맹과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불거진 파장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입니다.
His first trip is an indication that h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and I think it will help allay the fears that some might have that President Trump does not have the same priority for alliances.
매티스 장관의 첫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일각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동맹국 간 굳건한 공조 확인과 함께 한국, 일본의 방위비 증액 역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동맹국들 간 방위비 증액 논의는 냉전 시기부터 줄곧 진행돼 왔다며 매티스 장관 역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he will bring it up because that's not just with thi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issue goes all the way back to during the Cold War.
코브 전 차관도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미미한 수준만 늘려도 중요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can increase their host nation support, you know, just marginally, I think that will be important.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방위비 분담 문제가 미한 동맹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결국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들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계속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re's concern, you know, when you hear some of the speeches that countries need to pay more, but that'll all sort out.
서먼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매년 제기되는 이 문제를 중대한 경고로 여길 필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도 한국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역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한국 군당국과 방위비 분담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 분담금을 늘리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우주 협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연락 장교가 사상 처음으로 미 전략사령부에 파견되고 올해 우주 상황 감시 훈련에도 한국이 처음으로 참관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군 소장인 클린턴 크로저 기획정책국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 지휘관들과 우주 협력 등 다양한 군사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저 국장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 있는 한국 우주정보 상황실에서 공군 준장인 이동규 연구분석평가단장 등 한국 고위 장교들과 만나 우주정책에 관해 대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전략사령부는 대화에서 한국군 연락장교의 미 전략사령부 파견과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강화, 미래 우주능력 공유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한국군 연락장교가 전략사령부에 파견돼 이미 파견돼 있는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영국군 연락장교들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저 국장은 한국군 연락장교 파견이 사이버와 우주, 미사일 방어 등 미국 전략사령부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더 훌륭한 시각을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미군의 9개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전략 억지와 우주, 사이버전, 전자전,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 정찰,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등 범세계적인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책임지는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특히 이런 해구산 제공뿐 아니라 우주 역량 강화에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우주 상황 인식 서비스와 정보 공유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정보 자료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상황 인식은 지상과 우주에 설치된 다양한 우주 감시 체계를 통해 우주 공간을 선회하는 인공위성과 우주 잔해물들의 충돌 등 여러 위험에 대처하는 개념입니다. 전략사령부는 우주 활동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 자료들을 13개의 국가와 국제기구, 54개에 달하는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실시할 우주 상황 인식 관련 세계 감시 2017 훈련과 회의에 한국 우주 정보 상황실을 처음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국적 우주 환경 협력을 강화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9번째 국가에 해당된다고 전략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현재 미국 외에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에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 차원에서 우주에 기반한 능력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첫 우주정책 대화를 가진 뒤 우주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미 전략사령부와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가진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는 멸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지구 종말 시계가 30초 정도 앞당겨진 건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또 북한의 핵실험, 기후변화 등이 주요 위협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Today we move the clock a half minute closer to midnight. It is now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종말 시계를 지난해보다 30초 앞당겨 밤 11시 57분 30초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매년 전년도에 비해 지구가 더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해 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계 바늘이 자정이면 지구 종말을 뜻합니다. 이 단체의 이사인 토마스 피커링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핵과 관련해 여러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핵무기 현대화를 진행했고 핵 군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북한도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피커링 전 정무차관은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ducted two nuclear weapons tests. The second in September, yielding about twice the explosive power of the first.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평균적으로 매달 두 차례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설명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핵 문제 외에도 각국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인류 존재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선출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해서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핵과학자 회보는 분석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인류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7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과 심각하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크라우스 핵과학자 회보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자정에서 2분 반 전까지 종말 시계가 올라간 것은 인류가 64년 만에 가장 큰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last time it was closer was 64 years ago. In 1953 after the Soviet Union exploded its first
1953년 옛 소련이 처음으로 수소 폭탄을 실험했을 때가 자정 2분 전으로 종말에 가장 가까웠었고 그 다음으로 종말에 가까운 때가 지금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우스 의장은 전 세계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미국의 핵 개발에 처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핵과학자 회보가 194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해 지난 70년간 22차례 조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대북 수혜 지원금으로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6일 VOA에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수혜 지원자금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협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지와 맥키 유니세프 뉴욕 본부 공보 담당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국 현 행정부와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기금을 넘겨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received an offer. We have received a letter of agreement from the US government to the amount of $1 million.
맥키 공보 담당관은 양측 간 어떤 논의가 남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맥키 공보 담당관은 이 같은 협정문은 보통 양측 간 논의와 검토가 뒤따른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se documents require conversations and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different signatories. So we are at the stages now where we're discussing the.
맥키 공보 담당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은 함경북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미국이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하루 전인 지난 19일 유니세프에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에 승인한 지출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북한 국적자 3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출신 직원은 5,200여 명, 한국은 36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출신 유엔 직원들은 총 10개 국제기구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BOA가 지난해 말 발표된 유엔 고위경영위원회의 인력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는 37명이었습니다. 이들의 근무처는 사무국과 유엔 개발계획, 유엔 아동기금,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유엔공업개발기구 등이었습니다. 이 중 유엔개발계획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전기통신연합 11명, 국제민간항공기구 4명,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에 각각 3명과 2명이 근무 중입니다. 나머지 기관들에는 한 명의 북한 국적자가 소속된 상태였습니다. 유엔 산하 35개 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숫자가 9만 8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4% 수준입니다. 이번 자료는 유엔 산하 기관의 각 지역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개발계획과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세계식량계획까지 총 6개 기관이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6개 유엔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전체 46명이며 이 중 유엔 개발계획과 유니세프는 각각 16명과 12명으로 다른 기관보다 직원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들 기관의 평양 근무 직원 수가 유엔 국제기구의 전체 북한 국적자 수보다 많은 점으로 볼 때 평양 근무자 중에는 다른 나라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 국적자가 소속된 유엔 사무국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유네스코 등 6개 기구는 평양에 사무소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를 적어도 20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내 북한 국적자 37명은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인 2014년에는 22명, 2013년엔 21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한 명도 없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11명의 직원이 추가되고 유엔 개발계획에도 4명이 더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지난 1991년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한국은 총 25개 기관에 36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136명이 있는 유엔 사무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2006년 작고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 다수의 유엔 고위직을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와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이항이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등이 고위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기구에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5,193명에 달했고 이어 프랑스,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이탈리아 순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6일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을 민간 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3월 1일이며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돼야 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고문 희생자와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치유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사회 내에서 역할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이 기금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168개 단체가 이 기금을 지원받았고 한국에서는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 기금으로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기금 설립 35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포에서 치유로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통해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경제난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하사한 텔레비전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체포돼 5개월 반 동안 공안요원 4명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 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갔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계속 악몽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상담 전문가들을 소개받았고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마침내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1981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문 피해자들에게 의료치료와 정신과 상담, 사회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 세계 630개 기관에 1억 6,8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이처럼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아서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인권정보센터인데요. 여기에 김민주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또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언제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981년 유엔 총회에 의해 만들어진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이 기금은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지원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이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이제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기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돼서 올해 4년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은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고문 피해자들이 비법 월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조사 과정이나 고문 시설 내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행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고문이 많이 자행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 또는 각자로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심리적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문 가해자들은 이제 신체의 구타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허벅지, 배, 엉덩이 등 출혈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위를 위주로 이제 구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문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 이제 고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활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고문이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물론 뭐 대단히 충격적이고 괴로운 영향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고문과 이제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제 저항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서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문 피해자 중에 많은 수가 이제 고문 피해 이후 불안이나 우울, 지속적인 악몽과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는 심리적 문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왜 자신이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한 분노감과 고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이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체포돼서 사라져 있는 기간 동안 부모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라나니까 배탕 문제라든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도 예전과 다르게 심리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제 가족 간의 뭐 불화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들을 가족들이 좀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장기간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족들 또한 지치게 돼서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이런 북한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저희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에서 고문 피해 당한 사람들 중에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북한 인권 피해자들을 만나서 인권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요즘 고문 피해가 있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저희 상담팀에게 연계가 됩니다. 상담자가 이제 고문 피해자분을 만나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피해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진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문 피해로 인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족들 분리로 인해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을 돕고자 가족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정착했고요. 이 가운데 고문 등 북한의 인권 유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센터나 하나재단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로나 이제 생활 상담 위주로 단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고문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나 이제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생계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상담실이나 어떤 센터 방문에 어려워서 상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직접 자택이나 일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수도권 내에 한정돼 있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북한 인권 피해 경험자들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좀 설립해서 수준 높은 심리치료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기관 또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문 피해 등 외상 경험을 가진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 역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해서 적응과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큰 힘을 대주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남한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착한 북한 인권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성장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이렇게 이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이제 지원 정책이 잘 확립되는 것이 한국 사회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인권정보센터의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고문 피해자들을 찾고 그분들에게 이제 심리 상담 지원이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서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과 같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실질적인 적응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주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 김민주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고문 피해자 지원 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장에서 RFA 기자를 만나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중국, 한국의 3국 공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내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 방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은 지난 19일 북한이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한 국가라며 금융기관들의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 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해 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0곳에 포함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영국의 익스프레스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10개국에 꼽힌 나라는 북한 외에 파키스탄과 민주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과 소말리아, 이라크,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입니다. 이 신문은 알레스터 모건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인용해 북한은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스탈린주의식 국가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모든 삶이 노동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선전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간 이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해가 좀 안 됐다고 할까요? 좀 우울이.
여기는 서울 종로에 있는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열립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즉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을 상담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론 수업도 하고 서로의 경험도 나눕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윤정화 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많아요. 또 상처들도 많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러한 치유 과정에서 여기 세조위에서 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분이 여기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특징은 슈퍼비전, 즉 이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같은 동료 탈북민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상담하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또 자신이 경험하는 어떠한 어려움 또는 치유 과정 또 도와주는 과정 여기에서 자신의 경험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동료들이 거기에 돕는 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어서 함께 그 고민도 같이 하고 또 돕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갖고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그 상담 이론 내 어떠한 기반을 두고 탈북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요.
탈북민 전문 상담사들 역시 모두 탈북민인데요. 상담사들은 좀 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이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향란 씨를 만나봤습니다.
나의 그 생각대로 전혀 이런 이 이론에 없는 이런 상담을 했다면 지금 이것을 배우면서 실제로 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많이 치료가 되지만 우선 같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동료 상담하면서 많은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나경 씨는 탈북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더 열심히 상담에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자기네 아픈 점을 일일이 들어주고 많이 경청을 해주는 게 기본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이틀, 삼일 동안은 정말 경청을 해주거든요. 이를 통해서 자기 걸 일체 모든 걸 속상한 걸 털어줌으로 해서 너무로 해서 많이 정말 시원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 못할 사연을 두 번, 세 번 찾아가게 되면 계속 나옵니다. 말 못할 사연들. 같이 막 이릅니다.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그 내담자에 대한 경청을 두고 난 날에는 그날 저녁에는 뭔가 하기도 싫어요. 막 멍하니 집안에 와서는 멍하니 앉아있어가지고 한동안 그 내담자 아이 마음이 아예 같이 공감이 돼가지고 내 지금 그 입장이 돼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가끔씩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 또 만날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그게 또 힘을 얻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또 경청을 합니다.
강화영 씨는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아직 전문대학도 나온 적도 없고 정말 전혀 이런 걸 모르던 사람들이 세조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이란 걸 이렇구나 하는 걸 초보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그렇게 심리적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거든요. 마음은 앞서는데 이런처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걸리고 있고 막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방조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막혀가지고 상담을 또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교육을 받음으로써 피드백을 하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기법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걸 공유하고 그것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피드백하고 교육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향 씨는 많은 탈북민들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 2만 8천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윤정화 소장은 이 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가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이쪽으로 가고요.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자 역량 강화에 또 치중을 하고 있죠. 전문성을 갖고자 어떤 것이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또 찾아가는 것도 있죠.
현재 내가 의식적이고 내가 책임지고 주체로서 행동하기보다는 과거의 생활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3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집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3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4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흐려집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 기온 8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아침에는 맑겠지만 오후에는 흐려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3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7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두 나라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격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100% 지지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협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가진 첫 정상회담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신임 미국 대사가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해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기자들에게 과거와 달라진 방식을 보여줄 것이라며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데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하는 자신의 목표는 미국의 가치를 유엔에 제시하는 것이고 미국의 힘과 목소리를 보여주고 미국과 동맹이 서로를 지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 도착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분담금 삭감 계획에 대해 유엔은 자체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정 혼란으로 세네갈에 피신해 있던 감비아의 아다마 베로 신임 대통령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로는 대선에서 패배한 아히야 자메 전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지난주 세네갈에서도 다카로 피신한 뒤 지난 21일 적도 기니로 망명했었습니다.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병력의 엄중한 경호를 받으면서 26일 오후 감비아 수도 반줄 국제공항에 도착한 베로 대통령은 수만 명의 시민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2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자메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 패배에 불복하면서 감비아에서는 한 달여간 전국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베로는 지난주 세네갈 주재 감비아 대사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열었고 자메 전 대통령이 21일 정권 이양을 선언하고 기니로 망명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대법원이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터키 군인들을 송환하라는 터키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터키군 소령 2명과 대위 4명, 부사관 2명 등 총 8명은 지난 7월 16일 터키 군부의 쿠데타 모의가 실패한 다음 날 군용 헬리콥터를 몰고 그리스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스 대법원은 쿠데타 시도에 대한 터키 정부의 광범위한 탄압을 고려할 때 이들 군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송환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토너스 밀로노폴스 변호사는 유럽의 가치와 그리스 정의의 승리라면서 그리스 대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스가 이들 8명의 군인에 대한 터키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4분기에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기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반영된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1.6%에 그쳤습니다. 미국 경제는 2015년에 2.6%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노동성은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0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노동자는 34만 4천 명으로 전체 30% 이상을 차지했고 베트남인이 17만 2천여 명, 필리핀인이 12만 7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가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